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늘 속을 썩이는 것, 늘 교회를 뒤흔드는 세력은 있게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아니 어쩌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실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시대로 또 넘어오면은 교회의 거짓 선생들 때문에 늘 교회가 사실 공격을 받은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안팎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는 박해요 핍박이지만 안으로는 늘 이단과 그리고 거짓 선생들, 탐욕스러운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은 마치 길 잃은 양무리처럼 그렇게 당하고 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예. 사꾼 목자들은 뭐 이리가 오면은 다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늘 불안케 한, 교회를 늘 뒤흔들었던 이 이단의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분별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고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2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늘 일어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끌고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원래 어떤 선택과 견해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무리를 만들고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은 무리가 되기 십상이죠. 그리고 그들은 점점 새를 불려가지고 결국은 뭐 교회 하나를 거덜내는 세력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이단들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늘 사실은 뭐 예수님의 그 범위를 넓혀서 이단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든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그 숱한 무리들을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매도해버릴 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강하게 표현하신 분은 안 계세요.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예수님 앞서 오셨던, 앞서 왔던 모든 그런 그 선지자들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도적이요 다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는 뭐 예언서나 선지서를 통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바쳤던 그런 선지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셔야 할 만큼 이 영적 세계는 가짜 투성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볼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습니다. 뭐 가짜 아닌 사람이 있어야 무슨 뭐 진짜를 분별하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그냥 이리 때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왜 어떤 종교보다도 이렇게 이단이 많아진 겁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못 먹고 살면 여기 왜 들어와서 가짜 노릇을 하겠어요? 이단들이 왜 생겨납니까? 여기 들어와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먹고 살만 하니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의 가치를 드러낼 뿐이에요.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가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짜가 정교할수록 진짜가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들은 진짜의 가치를 드러낼 뿐이란 말이에요. 진짜를 식별하는 건 본인의 책임이고, 문제는 가짜를 보고 진짜도 외면하는 게 문제죠. 예수님께서도 이 이단들에 대해서, 가짜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거짓 투성이에요. 진짜가 거의 없다고 보면 그게 차라리 낫는 것이죠. 나는 진짜다 하면 다 가짜죠, 사실은. 진짜가 진짜라고 얘기할 건 뭐 있고 진짜로 주장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가짜들의 특징이 있어요. 늘 지름길을 가르쳐준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지름길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산모를 불러가지고 내가 8달 만에 낳게 해줄게, 고통 없이 낳게 해줄게, 아무런 걱정하지 마, 뭐 아닌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 진리의 세계에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 없습니다. 거짓 이 가짜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적게 투자해라, 많이 돌려주겠다예요. 내가 조금만 투자하면 많이 뭐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여튼 간에 이 이단들의 특징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단들은 정말, 오늘 그래서 그 이단들을 갖다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런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호색하다, 나중에 또 음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쓴다. 이건 뭐냐면 방탕하다, 방종하다, 뭐 이런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반복하다, 뭐 이런 뜻이, 하여튼 뭐 아침부터 올리고 싶지 않은 뜻이 잔뜩 든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요. 방탕하고 방종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호색, 이들의 방탕, 이들의 방종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행동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그 삶을 보고, 그들의 신행 일치가 안 되는 신행 불일치를 보고, 진리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천국의 문 앞까지 왔던 사람들이 되돌아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들을 쫙 포진을 해가지고 진리의 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가 이들을 보고 다 되돌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가짜를 즐비하게 포진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진리에 아예 넌더리를 내게, 십자가 아예 그냥 듣기도 싫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십자가 걸어놓고 이상한 짓 하고, 십자가 목에 걸고 이상한 짓 하게 만들면 십자가 자체가 이 우스꽝스러운 게 되잖아요. 그게 진리의 세계에 일어나는 늘 변함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돈하고 음란이에요. 들어가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가 보면 그게 돈에 대한 관심이고, 또 가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성적 추문이 있고 말이죠.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탐심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건 탐욕이죠. 그래서 말을 지어내요. 꾸며요. 화려하게 말하겠죠. 그리고는 사실이 아닌 말을 보태겠죠. 그래가지고는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너희를 가지고 비즈니스 한다는 얘기예요. 이득을 삼다, 이건 장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데리고 장사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고 팔고 하는 거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근데 묘하게도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면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뭐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거야. 그들이 정해진 이치인데, 가야 할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예수님 만나러 오고 예수님 믿으러 왔다가 이런 일을 겪으면은 다시는 뭐 예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 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네, 저 교회 상처받았네, 뭐 이 목사한테 시험 들었네, 저 장로한테 내가 시험 들었네, 맨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해봐야. 성경은 안 읽어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어느 교회 가면 유명한 사람이 많나, 거기는 연예인이 많대네. 여러분, 속는 사람, 당하는 사람은 본인 안에 있는 탐욕이 화근이에요. 지름길이 때문에, 잘 가르친다며, 설교 좋다며, 예언기도 한다며, 예수에 관심 없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날마다 죽으라는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 성경은 안 보고, 베드로가 나의 영적인 어떤 체험보다도 더 귀한 성경, 그걸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죽어도 안 봐요. 하루에 신문을 3시간 봐도 이건 10분 안 봅니다. 하루에 책을 100페이지 봐도 이건 10페이지 안 봐요. 그래서 머릿속은 온통 세상의 사고 패턴, 삶의 방식, 가치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 아예 그렇게 도배를 해놓고 성경을 보면 보입니까? 이게 안 익히고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안 보이게 돼서 해석이 안 돼요. 이미 오염이 돼가지고. 그건 마치 뭐 MSG에 길들여져가지고 그냥 순수한 음식의 재료 맛을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MSG가 안 들어가면 아무 맛이 없는데 뭐 이걸 왜 읽겠어요? 달고 오묘한 말씀 같은, 그렇게 강의해주는, 그렇게 설교해주는, 그렇게 풀어주는 게 지천에 깔려있는데 이걸 왜 텍스트를 보고 있겠냐고요. 참고서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참고서 있다고 찾아다니다가 이제 이단들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성경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무슨 선교사입니다. 무슨 뭐 외국에서 목회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들어왔습니다. 제발 좀 걸려들지 마십시오. 제발 좀 걸려들지 마십시오. 한글 읽을 줄 알면 성경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디모데전서 6장 5절, 6장 5절 보면 재밌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 교회가 왜 다투나, 교회끼리 왜 싸우나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생기는 결과예요.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속이 이렇게 아프고 어린지, 아린 일이 많은지 너 잘 알아둬라. 다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까닭은 마음이 이미 부패한 증거다. 진리가 그 마음에 없는 증거다. 경건을, 이건 한마디로 교회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뭐 거기 가봐야 뭐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아무도 안 변화가, 변한 사람 아무도 없죠. 변한 사람 아무도 없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대체 심판하느냐 하니까 세 가지 심판을 오늘 예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데 이들은 지옥에 던져서 구덩이에 두고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 근데 이거는 좀 읽다 보면은 좀 의심이 들어요. 그럼 지금 돌아다니는 악한 사단 마귀들은 다 뭡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져 있고 심판대까지 지금 있는 자들도 있지만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도 허락된 범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안 그러고서는 뭐가 어떻게 돼? 얼마나 악한 존재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이들은 다 뭡니까 도대체? 그러나 언젠가 이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다. 그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인데 그 재림 자체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무슨 뭐 재림, 부활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또 어떤 이단들은 이단 행세는 전혀 하지 않죠.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좋은 말만 하는 것이죠.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져라. 뭐 밤에 오른밤 맞으면 왼밤 맞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복음을 윤리와 도덕으로 격하시키는 또 다른 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은 없고 그냥 형생만 있는 그런 이단들이 또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예시한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여기서는 용서하지 않다는 게 아끼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던 걸 아끼지 않고 심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타락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셔서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을 아끼지 않고 심판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일곱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세 번째 증거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는 오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음란한 행실들, 방탕한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고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지금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건 날마다 고통을 겪는 일이에요. 날마다 고문을 당하듯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뭐 가다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는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걸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유다서와 같은 병행 본문들이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이하 11절에 이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킨단 말이에요. 지켜주신다. 경건한 자들은 끝내 그 경건은 영원한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음욕과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은 결말을 맞게 될 터인데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식은방지고 그냥 걸핏하면 자기 자랑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떨지도 않고 겁도 안 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건 그러나 천사들도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받고 노아의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면 하물며 이단들에 끌려가서 타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정말 좌절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이 노아 때나 롯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사탄의 계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이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는 나그네다, 여행자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영원한 소망을 둘 곳이 아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걸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스탑! 그만두어라! 가라주 뽑다가 멀쩡한 것까지 뽑을지 모른다. 내가 때가 되면 와서 다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것이고 가라주는 가라지대로 태워서 없앨 것이고 알곡은 알곡대로 추수할 것이고 너희들은 희어져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뭐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가기 앞서서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장로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3년 동안 너희들 가르쳤는데 제발 곁길로 빠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주님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면 견지망월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달을 바라보는데 왜 손가락을 자꾸 보냐는 말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봐서 뭐 할 건데? 달을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라는데 왜 예수님 바라보라는 목사들은 왜 바라보냐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데 오늘 이 우리가 이 연말 연시에 정말 우리 신앙의 현주소 2020년 동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쫓아왔나?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냥 예수님 잘 가리키는 목사 없나?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뭐 저는 뭐 성경 읽는 통독서 보지 말고 성경 통독하세요. 성경 통독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 통독 안 한 사람도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성령님께 구하고 한 번 읽어 모르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어 모르면 다섯 번 읽고 다섯 번 읽어 모르면 열 번 읽으면 통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애타는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때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도 꼭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제 경험이에요. 간절히 알고자 하면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지 엉뚱한 사람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요, 엉뚱한 사람 만나서 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사꾼 목자들 만나서 고생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내 인생 선한 목자에게 의탁하기로 결정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올 한 해 동안 제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는지도 주님 아십니다. 아니 얼마나 주님과 친밀해졌는지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한 해가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고 내년도에는 주님과만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결단케 해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도 애가 타고 베드로도 애가 타고 요한도 애가 타고 모든 사도들이 애가 탔습니다. 곳곳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곳곳마다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양떼를 물어가고 해치고 상하게 하는 저 거짓된 무리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 저들 때문에 주님이 모독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진리가 훼손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십자가가 흐려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오직 그 한 가지 관심으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걷고 있습니까? 무슨 목표를 가지고 주님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드러나기는 그냥 우리 자신이 더 드러나거나, 주님이 드러나기는 그냥 우리의 주님을 가리거나, 주님이 드러나기는 그냥 주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흔히, 얼마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잠잠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시선이 붙들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워져도 기꺼이 주님을 쫓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 대신 다른 것들을 붙들고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궤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미,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애탈듯 애끌듯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도록 하는 그 경각심에 눈뜨고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한 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